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3절에서 8절, 8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볼 텐데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 맞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이중수 목사님도 안 계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이 거룩하게 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기독교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시니까 이제 쉽게 기독교를 대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셨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참 쉽고도 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죠. 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뭐 그분이 기독교 배경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어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한 의아함으로 답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예수님 덕분에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음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노래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이 가능해진 것은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죽음을 이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입는다고 했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부터는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사상 속에서는 발견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의 문이 열렸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사상에는 참으로 찾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우리를 향한 용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서란 우리 신자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확보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가 편의상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죄가 실제로 다 없어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당하던 양심적인 괴로움이 다 없어졌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셔야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인간이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비참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시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가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그것을 문제시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행위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라는 말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높은 어른에게 가서 볼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분명히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용서의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고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성경을 잘 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이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이죠. 죄는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서서히, 어떤 때는 급격히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죄는 주로 관계를 망가뜨리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사람과 사회나 공동체나 또는 그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도 망가뜨리고 가치관도 망가뜨리고 내가 가진 사상도 망가뜨리는 일을 하죠. 죄가 교활하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리고 자기 세계의 잣대로 온갖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교활한 것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는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뭐가 잘못된 줄 몰랐죠. 자기 잣대에는 다 맞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공통적인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죄는 파괴적인 것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지닌 인간을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보시는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는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성경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왜 자비하시냐 하면 14절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못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제불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먼저 예수님이 죄의 고난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눈으로 보신다, 보아주신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예수님 때문에 그 죄는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 나와 교제하려면 너도 또한 나와 같이 거룩해져야 마땅하지만 이제는 모든 자들에 대해 예수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 때문에 나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신실하게 우리 자신과 함께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트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신자가 요한일서의 1장 8절 9절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 짐을 지워주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삼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불짜리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100만 불짜리 집을 사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저로서는 100만 불짜리가 최고입니다. 집을 주시는 대신에 다운페이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99만 9천 불을 다운페이를 내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치러주신 대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생을 살면서 1,000불 정도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1년에 나누어서 내면 되니까 한 10불 내지 20불 정도 내면 됩니다. 내가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100만 불에 비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집은 나의 소유가 이미 되었습니다. 나는 할부로 1,000불을 지불해야 되는데, 한 50년 더 산다고 하면 50년 동안 1,000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유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는 점에서 정말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태도나 습관 등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고쳐가시는지를 내가 증인이 되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 스스로 목도할 수 있는 죄사함의 영광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생에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그 사실과 죄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죄를 짓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쾌적하고 경쾌한 일은 아닙니다. 내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죄, 외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드러나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식물이 싹이 나오듯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부딪히게 되면 내 죄는 여지없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 기쁜 일은 아니죠. 죄가 드러날 때 극악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교묘하게 나타나는 수도 있고 또 죄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현상들을 말할 때 그 와중에도 자기 취향의 죄를 찾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묘하게 말이야 뒤에서 남 얘기하는 것보다 앞에서 확 질러버리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이죠. 우스운 이야기죠. 양쪽 다 죄는 파괴합니다. 우리 인간을 파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좀 나은 거, 내 취향에 맞는 죄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죄도 종류별로 고르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죄악의 조건을 보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감격, 그런 어떤 새로움, 그것이 있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 나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열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대하고 영원히 견고한 방파제를 얻은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우 나의 내 인생을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쫓기고 불안해하는 삶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면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그 두 가지 분명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을 좀 꺼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죄사함의 경험이나 기쁨이 신자의 생활 중에 이렇게 오래 신자의 생활이 오래 지속되는 중에도 굉장히 약하고 드물고 때로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길러가시고 그리고 나를 잘 성숙하게 이끌어주실 수 있어. 이런 아주 기초를 빼버린 그런 어떤 말하자면 허황된 요소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점잖은 척하고 삐죽거리고 괜찮은 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에게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치 비신자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로 인한 느낌과 또 그 감격은 내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존경하고 그야말로 내가 참으로 악망하던 어떤 스승이 급기야 나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합니까? 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 거기서 나를 받아준다 하면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세상과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분임을 새삼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큰 영광에서 내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영광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영광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건 실제로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용서 두 단계로 죄사함이란 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때문에 인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의 어떤 죄이든 자백과 고백을 통해서 죄를 실제로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표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크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또한 타인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됩니다. 곧장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내 마음으로 허락합니다. 상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타인에 대한 습관, 뭐 말투나 아니면 표정이나 태도 이런 거 금세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부분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내 마음이 먼저 상대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보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많이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나의 신앙이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고 비관한다면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전히 자기 잣대 안에 있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타인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겨난다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마 못된 짓을 하고 모르게 주인 모르게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주인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종이 그런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법으로 죽일 수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부탁하죠. 당신에게 잘못한 종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를 권면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제3자인 바울이 빌레몬이 자기를 떠난 종 오네시모를 받아준다면 자기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을 받아주는 그런 삶의 습성을 익혀가고 있다면 어찌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강력하게 내 편이시죠. 두 번째로 죄사함의 표지는 나의 자존심이나 자기 고집을 한번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존심과 고집에 또 주장에 얽매여 있는 삶의 양상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그 고집을 꺾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쳐놓았던 그내 인생의 울타리로부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독려하시죠. 네가 지어놓은 너의 세계로부터 나와라. 한 걸음 나오고 또그 다음에 사정이 허락하면 또 반걸음 더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삶의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성숙으로의 변화가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에다가 자기 자존심을 걸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기를 한번 꺾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내 것이 깨지면 예수님의 것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것이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의 것들로 새롭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성숙이죠. 그리고 세 번째 표지로서 내 자신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참 부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와 교제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뭐 인사를 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를 우리는 서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건 내가 잘못됐건 무엇이 잘못됐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기 죄를 보든 상대의 죄를 보든 평안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그리 경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형편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장 극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보고도 크게 동요되지 않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삭힐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죄보다 더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을 죄인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희망사항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개념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은 그 은혜 앞에 겸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면 그 사실을 어디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 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저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겸비하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표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을 꺾고 내 울타리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평안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을 보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아시다시피 그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장이죠. 그래서 8장 전체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정죄하는 그 심성을 또 오히려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8장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나타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극성을 부리는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죄사함의 표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그 표지가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상대인 그 바리새인들도 그돌 던지려고 했던 자들과 방불하다는 느낌이 말씀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에 갇혀서 그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편안하지도 않고 샬롬과 뭐 평화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전혀 그 샬롬이 내삶 속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라. 뭐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라라는 간곡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불쌍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분명히 자유해진다. 자유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아라는 거죠. 진리를 알아라.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 진리.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작은 죄라도 자백하고 고백하고 불편한 심경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그 진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면을 알 필요가 있겠죠.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빚어진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바로 진리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또 방식도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들어가야 할 바로 그러한 구원의 세계인 것이죠. 이 자유함이,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를 받은 신자의 큰 삶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조화롭게 어우르는 것이 이 자유하라, 자유케 되리라라는 그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시려면 그 자유가 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사는 것은 나의 삶을 어둡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정진을 위해서 기꺼이 담담하게 해내야 되고, 그리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내 인생에서 살려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화요기도, 목요기도 때 이렇게 기도에 이제 짧은 안내문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이 상처가 있고 그리고 불편하고 무슨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훈련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자신부터 그런 기도를 또 제가 말하면서도 배워가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도 많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절실하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불편한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좀 섭섭한 거, 이런 거다 괜찮으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고 어떻게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정말 내가 이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고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이 그토록 찾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용서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 빛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말 능력 있고 모든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려가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얻은 것에 대해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권면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큰 구원의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또 자유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